뭐 다시 하니까 새로 주석책을 들여다보거나 무슨 새로운 내용을 그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성경 본문만 읽었어요. 다른 공부 안 하고. 그래서 좀 반복되더라도 양해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금 구별은 돼야 되니까 지난주에는 라우디게아에 주시는 말씀을 가장 심한 책망이 있는 편지이지만 가장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있는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해버리겠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쓸데가 없다 이거잖아요. 차라리 뜨거우면 좋은 거고 차라리 차가우면 돌이켜서 차가운 줄 알고 가리켜서 이렇게 뜨겁게 할 텐데 차가운데 뜨거운 것처럼 가난한데 부자인 것처럼 못 보는데 보는 것처럼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막 겉으로 가린 것처럼 그러니 미지근하니 쓸 데가 어딨냐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가장 심한 책망이 있는 편지가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해버리겠다는 건 싫다는 건 지겹다는 거잖아요. 보기도 싫다는 거잖아요. 눈만 봐도 그런데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그 음성을 듣기만 하고 믿어서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 삶에 들어와서 그 차지도 뜨겁지 않고 미지근한 우리와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같이 먹으신대요. 같이 그래서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빛이 지혜가 되시겠다고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 안 믿는 분이 혹시 자리에 계시면 예수님은요 가장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의사이시고 가장 엄격한 심판주이시기도 하지만 가장 능력 있는 의사요 가장 약한 것을 도와줄 만한 친절하신 주님이시요 가장 우리를 알고 함께 가시는 목자이신 줄 알고 사모하는 마음이 드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에 들어오시기를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삶에 들어가셔서 참으로 부하게 참으로 의롭게 참으로 지혜롭게 하신다는 권면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신 분이라면 이제는 마음과 생각과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주님께 다스림 받기를 즐거워하고 주님의 뜻 행하기를 나의 의로움으로 지혜로 삼아서 주님이 주시는 부와 의로움과 지혜의 빛을 함께 누리기를 권면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정확한 진단과 격려가 있으면 구체적인 치료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치료 계획.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도 치료의 방법이 없거나 그러면은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충성되고 진실된 아멘이신 분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서 그 정확한 진단에 따른 치료와 회복의 길을 알고 계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헌신하셨어요. 알고 계시고 능력이 있는 것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지혜롭게 기쁘게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은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사랑하는 분이다 라는 그 지식과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고치는 그 주님이라는 믿음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은요, 주님이 원래 세상을 만드신 능력 있는 분이고 또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그렇게 구원자 되신 분인데 주님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이 나의 하나님 되시려고 작정하신 것이 그 말씀을 성경 첫 페이지에서 끝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보내신 것이 우리가 그 일을 좀 알고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든든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기를 원해서 이렇게 교회도 세우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도 주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예배도 하시고 하게 하시고 저같이 못난 사람도 이렇게 주님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 영적인 멘토들, 형제들, 자매들을 이렇게 허락하셔서 정말로 그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게 작정하셨다는 거, 헌신하셨다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치료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3장 어디에 나왔냐면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라고 부요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실은 가난하고 영적인 파산 상태니까 진짜 주님이 보시기에는 참 가난하고 불쌍한 존재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정결한 금을 사려는 거예요. 그래서 부요함을 얻으라는 겁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이렇게 점잖게 대해서 의롭다는 평판을 듣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참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흰옷, 희고 정결한 옷을 사서 입어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라 그래요. 본다고 지혜롭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그 영원한 안목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안목에는 미치지 못해서 참으로 밝게 판단하고 사람을 잘 구별하지만 주님처럼 영원하게 안목으로 사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약한 것은 채워주고 부족한 것은 도와주고 잘못된 것은 부드럽게 고쳐주고 하는 그 사랑의 안목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우리의 삶과 세상과 형제를 바라보는 사랑과 믿음의 안목을 지혜를 얻어라 하는 것이 주님의 치료 계획입니다. 치료 계획이 있어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중병이에요. 근데 치료할 길이 없다고 하면 그 의사를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다니겠지요. 거부하겠지요. 이건 세컨 오피니언을 찾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하면서.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정말로 더 건강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지혜롭고 참 빛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계획과 작정과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께 사야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 주님의 부요함, 영적인 부요함, 주님과 누리는 그 영적인 부요함, 그것을 사야만 다른 헛된 부요함으로 나를, 공허한 나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의롭다는 칭찬이 뭔지, 우리 주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대는데 예수의 피로 한 점 흠도 없는 빛 하나도 없는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셨대는데 그 칭의가 뭔지, 주님께 칭찬받는 의로움이, 인정받는 의로움이 재판관이 무죄다 하는 그 무죄 판결이 뭔지를 알아야 속이 껌껌한 게 드러날까봐, 속에 있는 것이 사람들한테 알려, 세상에 다 알려질까봐, 여태 애써서 쌓아온 명망이 무너질까봐 감추고 가리려는 그 옷을 벗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고 주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판단하시고 돕는지를 알아야 형제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내가 당한 상황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절망 중에도 소망을, 내 판단을 넘어서는 사랑을, 모든 것을 믿고 바라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삽시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읍시다. 주님이 밝혀주시는 지혜의 눈을, 그 안목을 배우고 주님께 삽시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권면이에요. 여기에는 구체적인 행동이 따릅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맨날 들었던 얘기랑 별 차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는 그런 권면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부요함으로 만족하고 뜨뜻미지근하게 있는 것을 버리고 가난한 것을,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 원했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깨닫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물질의 복, 이것이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을 더 목말라 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복이라면 참된 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제가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주십니다. 인자하신 분이 우리 사정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게 뭐 사역을 위한 지혜와 능력이든지 아니면은 물질의 복이든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그런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원했던 그 소망을 이루어서 그 복을 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더 이상 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그 갈급함이 없어진다면 나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겸손함이 없어진다면 그 복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시는 어떠한 복도 영원하지는 않거든요. 그 복 자체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주시잖아요. 자주 얘기하지만 건강 주셔서 그 건강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니까 병을 낫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은 육신의 건강을 넘어서는 온전한 회복된 몸과 영과 혼이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점 흠 없이 완전하게 회복된 그 나음이거든요. 그 나음을 더 갈급해야 되는데 때로는요 몸이 아픈 게 작은 육체의 질병이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의 크신 온전함 그음을 더 사모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들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는 그런 겸손함과 함께 주시기를 참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물질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그 재물로 스스로 든든히 여기고 높아지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재물을 사용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자원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뭐 헌금하는 거겠죠. 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헌금하는 거, 뭐 이런 거겠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 이런 거겠죠. 예,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재물의 사용의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야, 저 목사는 안 그런 줄 알았더니 헌금 설교를 결국은 하고 마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해야 되는 설교예요, 이게. 제가 이게 막 오해되고 잘못돼서 그렇지, 사실 재물을 사용, 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이요, 천국과 지옥 얘기보다 돈 얘기를 더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고 힘이 세고 우리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중요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형, 그런 한에서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나 하나님이 주신 무슨 깨닫게 하신 지혜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하나님이 누리게 하는 풍족한 것이나 건강이나 뭐 영적인 지식이나 뭐든지 나만 알고 누리라고 준 거는 아니에요. 늘 지난해 우리 교회 표가 복이 될지라, 있는 자리에서 이웃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복의 근원 되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우리를 복되게 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나를 편하게, 나를 행복하게, 나를 든든하게 하는 데만 쓰여지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를 살찌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잠언 11장에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유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에 재물, 내 재물이 사용이 되고, 또 하나님이 내 옆에 두신 형제와 이웃을 돕고 살찌는 일에 내 재물이 사용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데, 이 잠언에는요 거기에 약속이 따른단 말이에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거다. 예. 흩어서 구제해도 오히려 부하게 되고 너무 움켜쥐고 있으면 오히려 가난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예. 네,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투자의 개념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11조 하면 하나님이 복을 더 준다라는 말을 막 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아, 11조 하면 하나님이 더 벌게 갖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목적으로 만약에 헌금을 한다면 그거는 그 본 뜻에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투자가 아니에요. 11조 하면 손해입니다, 여러분. 내가 못 쓰는 거예요. 이게 흩어 구제하면 부하게 되고 움켜쥐면 가난하게 된다 그래서, 아, 이렇게 보답이 있을 만한 것에, 이렇게 유익할 만한 것에 이렇게 흩어 구제하고 재물을 사용한다면 그건 사실은 뇌물이지 자선은 아니에요. 구제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구제란 거는 받지 못할 곳에 그냥 베푼 손해 보는 겁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려면 내가 손해 봐야 돼요. 그게 세상 이치 아니에요. 네. 내가 유익할 만한 곳에 따져서 이렇게 하는 건 투자나 뇌물이지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금도 또 이웃에게 이웃을 돕는 구제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세상에 부가 줄 수 없는 부요함을 그걸 통해 누리게 돼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인정한다면 재물이 나를 다스리지 않게 됩니다. 11조 얘기하지만 11조가 율법은 아닙니다. 11조 하지 않으면 뭐 교인이 아니라든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1조 율법은 지금도 어떤 율법으로, 규정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최소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재물이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훈련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영적인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10의 1조가 아니라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의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이 재물을 따라서 살지 않겠다, 재물에 묶여 살지 않겠다, 재물의 신아 사단아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네 뜻대로 내 삶이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포의 의미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게 아니다. 하나님 거다. 그게 훈련이 될 수 있어요. 나를 튼튼하게 합니다.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면 재물에 묶여서 막 여기저기 쫓아다닐 때보다 지혜롭고 돈 잘 버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거는 같아요. 제가 겪어본 일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거나 그렇게 해본 사람이 아니라 말하긴 그렇지만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은 그런 것 같아요.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남들이 알아줄 만한, 왜 그 큰 기업들이 이렇게 좋은 일에 이렇게 하는 것도 뭔가 이제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건 내가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래 그렇게 이웃과 형제와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손해지만 사람을 얻게 합니다. 손해지만 사람을 얻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하는 것 같아요. 유익이 있기도 한. 근데 부산물이에요.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 불로 연단한 금이란 거는 일단은 고생이잖아요. 불로 연단한 거는 고생이지 않습니까? 손해지 않습니까? 가난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부요함, 재물로부터의 자유,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 이런 것들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재물에 관해서, 구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뭐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고 형제를 위해 이웃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가운데 진짜 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막 재물에 눈이 어둡다가 그 눈에 이 덮개가 가려지니까 없어지니까 벗겨지니까 이제 주님이 나의 부요함으로 주님이 나를 진짜 귀하게 하실 분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영적인 부요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잘 사용하고 그 가운데에서 세상에 포도즙과 창고가 가득 찰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주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 그 부요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래요. 옷이란 거는 이렇게 가리고 감추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옷을 사서 입어서 더러운 것을 가리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것을 흰 옷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주님으로부터 그런 의로운 새 생명 구원을 의롭다 칭함을 얻었으면 그에 합당하게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흰옷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흰 옷이란 것은 사람들이 옳다고 선하다고 인정해주는 평판도 아니고 내가 애써서 선한 행동을 막 이렇게 겉으로 보여가지고 하는 위선도 아니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주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그 의로움이고 두 번째는 그 의로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에 합당하게 살려고 싸우는 거룩의 싸움입니다. 회개와 성화죠. 회개와 성화.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은 내가 선행을 한 것에 있지 않고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것에 있지 않고 저 사람하고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나는 사실은 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오직 예수님이 나 대신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보혈 흘려주셔서 그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회개와 사죄와 용서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주의 보혈의 덮임을 받은 이 자리에 앉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전혀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도 묻지도 않으세요. 오죽하면 바다에 던져버렸다, 오죽하면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뒤로 던져버리고 기억도 안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나의 행위나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보혈이 십자가가 나의 의로움인 걸 아는 것, 그 옷을 입는다면 내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이 아니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임재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자백을 하고 형제에게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든든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흰 옷입니다. 그 주님의 용서하심을 안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성화지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점점 더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요, 예수 십자가 믿었다고 거듭났다고 한 번에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아세요? 중세에 로렌스라는 수도사였는데요, 이 사람이 평생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실천하고 임재 앞에 사는 것처럼 살기를 연습해서 짤막한 책을 하나 썼어요. 근데 이게 몇백 년 동안 우리 기독교계에 고전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고는 아마 가장 많이 인쇄된 책 중에 하나예요. 경건서적 중에. 근데 이 양반이 80이 되도록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를 버리고 그런 훈련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80이 넘어서도 음란한 생각이 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생각이 들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됩니다. 그런데 그전보다 훨씬 쉬워진 것은 이것을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이기려고 막 떨쳐버리려고 이런 그런 노력으로 거룩해진다기보다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임재를 연습한 사람입니까? 이니까 아 주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지 않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군요. 그러니 주님 내 마음에 더욱 가득 차 계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주님께. 한번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주님이요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이 말하는 대로 나는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 음식 먹을 때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먹는다는 걸 통해서 보고 듣고 마시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께 뜻을 물어가면서 주님에게 주님을 기뻐하시게 할까요? 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거룩하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의롭고 거룩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성화의 흰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 죄를 고백하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의로움인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를 충만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도우심과 은혜를 입는 것, 그것이 주님께 흰옷을 사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나에게 창조하신 새 창조,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이 꽃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애써 사랑하고 내가 애써 희락하고 내가 애써 화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성품, 화평과 희락과 의로움과 온유와 절제와 겸손과 이런 것들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 보면, 저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목사님을 보면 이 사람은 뭔가 막 빛이 흘러나오는 것 같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육신 가운데서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거기까지 가도록 다 그렇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보혈로 깨끗한 흰 옷을 입혀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씻어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도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일 수 있는 흰옷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께 그 흰옷을 열심히 사서 입읍시다. 이게 열심히 사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세월이 간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사서 입읍시다. 십자가 공로를 날마다 찬양하고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도움을 구하고 죄를 자백하고 다시 의롭다 해주시는 그 용서하심을 입읍시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그 결정들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뜻을 물읍시다. 말씀을 읽되 참고자료로 읽지 마시고 이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이 내 삶이 조명되도록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읽읍시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빛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살면서 얻은 처세의 기술보다 내가 책에서 지식으로 습득한 그것보다 더 영원하고 밝고 진실하고 능력 있는 지혜와 세계관과 안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안약이요 주님이 주시는 안약을 발라서 내 눈이 뜨여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부요함을 사서 입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부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밝혀주시는 그 빛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얻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열심히 삽시다. 그 일을 위해서 서로 격려합시다. 그 일을 위해서 서로 도전하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믿어주고 이렇게 서로 같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편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는 편지입니다. 편지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보상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어요. 보좌에 앉게 하겠다.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영광 받으셨는데 가장 높은 이름을 얻으셨는데 그 이름을 얻으시려고 우리와 같이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와 같이 조롱받으시고 우리와 같이 세상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셨어요. 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가난할 때, 육신을 입고 한계가 있을 때, 육신을 입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다 알려지지 않고 오해받으실 때 하나님의 부를 추구하셨고 하나님의 의로움만 붙드셨고 하나님의 칭찬만을 원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가장 귀한 이름을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비록 미련하지만 우리 대신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처럼 한계에 갇히시고 우리처럼 인정받지 못하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는 약속처럼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와 가난한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미련한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로 주님의 부와 의와 지혜를 살아나가는 그 길, 기쁨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그 길, 주님께 믿음으로 예배로 기도로 사는 그 길을 함께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높아지셔서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비록 가난하나, 비록 의롭지 못하나, 비록 미련하나, 주님을 부요, 의요, 지혜로 삼아서 주님과 동행하여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주님의 부요함을 사려고 애쓸 때, 넘어진 형제를 일으키려고 했을 때 함께 씨를 뿌리러 나가자고, 함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자고, 함께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해보자고 격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걸음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받으신 영광과 이름을, 주님이 받으신 그 놀라운 그 보좌에 앉으시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는 오늘 우리의 가난을 이기고 또 헛된 부요함의 만족을 이기고 위선의 그 거짓 옷을 이기고 짧은 식견의 만족함을 교만을 이기고 주님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